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 주님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어떤 성도님께서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상은 한 외국인이 마지막 때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영상을 통해 혹여 성도님이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도 그 내용을 알아야 하기에 영상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영상 내용 중에 마지막 때 일정한 나이 이하의 어린이들은 모두 구원 받는다는 그런 엉뚱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 받는 것은 아니지요. 예언 중에 성경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 가미된 것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그 유튜브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니 마지막 때의 징조를 설명하며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지하에 동굴을 파고 핵전쟁도 버틸 수 있는 튼튼한 구조물을 만들고 그 안에 몇 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과 물을 비축해둔 사람도 있고 아예 지구 밖으로 우주로 피신할 계획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이 원수 마귀의 사주를 받으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건을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권력과 욕심에 눈멀어 서로를 파멸시킬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계를 정복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사망의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즘 들어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말세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지진이 일어난 횟수를 살펴보았는데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진도 5.5 이상의 강진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로 지진, 기근, 전쟁 등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그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이러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볼 때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에 기쁨이 넘치시나요? 물론 이런 자연재해들이 단순히 자연적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로 보고 분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을 경고하시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또 준비하고 있지만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더욱이 이러한 주제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을 종말론자라며 비난하기도 하지요. 왜 비난받아야 합니까? 성경은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으며 그 날과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부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교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기에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되지요. 마지막 날과 마지막 때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를 말합니다. 반면 마지막 날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전반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하신 것처럼 주님의 공중재림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뜻합니다. 또 최후의 심판날을 마지막 날이라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열 처녀의 비유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준비했는데 5명은 슬기롭게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지만 나머지 5명은 미련하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의 도착이 예상보다 늦어지니 모두가 졸며 잠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도착하자 슬기로운 처녀들은 준비한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 급히 기름을 사러 갔다 돌아오니 이미 문은 닫혀 있었지요.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다급히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외쳤지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지요. 이 비유는 마지막 날이 오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7년 환난 속에 남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산 사람들이며 이들이야말로 마지막 날에 준비된 자로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마지막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말씀하셨지요. 예전에 타 교단에서 신앙생활할 때 저는 성령 받으면 마지막 날 다 들림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열처녀 비유 말씀을 듣고 보니 성령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며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죄악으로 더럽혀진 마음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입장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세마포는 깨끗한 마음과 옳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한 성도들은 주님과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지요. 왜 주님과 구원받은 백성이 혼인하여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데 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일까요? 잠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지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흙을 빚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의 코를 통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영, 즉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으니 육을 입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지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시면서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루시퍼와 악한 영들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었지요. 그러니 원수 마귀 사단은 아담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자 했습니다. 악한 영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자신들도 영생을 얻어 하나님을 영영토록 대적하고자 하는 계략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담은 원수 마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과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범죄한 후 아담은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어 근본된 땅을 갈게 하셨습니다. 생령에서 온령으로 마음을 변화시키는 과정인 경작을 이 땅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전반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원수 마귀의 종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지요. 어릴 때 형이나 동생과 장기나 바둑을 두다가 실수로 잘못 놓으면 물러달라고 합니다. 물러주기도 하고 또 일수불태라고 절대 물러줄 수 없다고 하기도 하지요. 무르기란 되찾는다 또는 되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팔았는데 나중에 그 판매를 취소하고 싶을 때 그 물건을 산 사람에게 다시 돈을 돌려주고 거래를 물러달라고 하며 거래를 취소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물건을 산 사람이 잘못 샀으니 환불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토지 무르기는 반대로 판매자가 내가 이 땅을 팔았지만 다시 물러달라고 하면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으며 땅을 반드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토지 거래를 다시 물릴 수 있는 것이 토지 무르기 법칙이지요. 레위기에서 언급된 토지 무르기는 팔린 토지를 가까운 친족이 대가를 지불하고 되찾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토지는 흙으로 지연받은 사람을 의미하지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연받았지만 범죄함으로 인해 원수 마귀의 종이 되어 팔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친족 중에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대신 물을 수가 있는데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연계의 법칙에 따라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그 대가로 생명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셨지요.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원수 마귀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연계의 법칙을 어기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사람에게는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생명이 지불되었으므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주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때 토지 무르기 법칙이 적용되는데 우리의 근족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셨으므로 원수 마귀는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원수 마귀로부터 되찾으신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양녀 또는 양자로 입양해 주신 것이지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양녀입니다 하면 안 되겠지요. 이방에서 정성껏 사랑으로 키워주시는데 양아버지, 양어머니라 부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라 불러야 되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육을 지어주신 분이니 친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본향은 천국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자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주님과 혼인을 앞둔 약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과 신랑 신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결혼식은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들림받아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혼인잔치에 단순히 참석하는 축하객이 아니라 실제로 결혼을 하는 신부로서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는 영광스러운 잔치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참된 신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막연히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지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깝게 됩니다. 인도 선교 사역을 하며 다양한 유형의 성도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 힌두교도였다가 기독교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힌두교의 특징 중 하나는 만물을 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달이나 태양, 나무나 동물 또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나 우상에게 기도하며 복을 달라거나 문제 해결되기를 바라지요. 이런 신앙적 배경을 가진 분들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몰라 이전에 하던 방식대로 신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해나 달을 향해 기도하거나 동물이나 우상을 향해 기도하며 복을 달라고 했다면 이제는 그 방향만 십자가로 바꾸어 십자가에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향이나 초를 피우고 꽃을 바치며 복을 빌었는데 이제는 십자가에 향이나 초를 피우고 복을 비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렇게 힌두교와 기독교가 섞인 하이브리드 종교를 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유명한 목사님이나 선교단체를 찾아다니며 자신의 문제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행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단지 유명한 목사님이나 기도하는 단체의 기도를 받으러 다니기도 하지요. 또는 예언가를 찾아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묻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고 지킴받고 축복받는데 말씀을 행하려는 노력 없이 단지 예언가의 말이 이루어지리라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지요. 예언가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해서 예언을 듣기 위해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언가가 집을 얻게 된다 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겠다 그런 예언을 들으면 그 예언이 성취될 수 있도록 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치료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들으면 치료받기 위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데 예물만 드리고 치료받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또는 잠잘 때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리라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단지 인내하며 기다리면 그 꿈이 이루어지리라 믿는 것이지요. 그렇게 취업과 사업과 결혼에 대한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문제 해결받기 위해 예물을 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초나 향을 피우기도 하고 꽃을 드리고 예물도 정성 다해 드렸으니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리라 믿는 이도 있지요. 때로는 사업이 잘 되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 또는 질병 치료나 가정의 화평이나 마음의 평안을 위해 주님을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부를 잘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혹은 사역을 잘하기 위해 주님을 찾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통해 무엇을 얻는 것이 목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며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십니다. 주님은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분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지요.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믿고 여러 가지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을 봅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일은 잘하는데 다투고 불편해하고 때로는 실족시키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할례는 하지 않고 단지 열심 내고 충성하면 축복받는다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 재단에서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모르는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귀한 성결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여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도 유튜브 채널에는 많은 통역자들이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일꾼을 발굴하여 훈련시키고 통역 선교사로서 사역에 동참하고 있지요. 12개 인도와 인도 주변국 언어로 각각 채널을 만들어 운영되고 있으며 각 언어별 채널에 말씀을 더빙하고 또 예배를 통역합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통역자들과 세미나를 합니다. 통역자들이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고 말씀 번역과 통역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성경 공부도 하고 더빙과 통역을 잘하기 위해 발성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녹음 장비와 프리미어 같은 프로그램 사용법도 함께 배우고 있지요. 이제는 마른 들판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도관이 연결되었고 수도꼭지를 털어 본격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물된 동산에 나무가 자라나 열매를 맺듯 많은 영혼들이 성결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데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인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 축복 주시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면 치료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렇지만 주의를 지키면 축복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축복받기는 원하지만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젖을 달라고 보채기만 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이지요. 말씀에 대한 이해나 행함이 없이 무조건 축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하면 치료해 주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범죄하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쉽게 짜증내고 혈기내었던 사람이 마음에 할례를 하면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도에 리뚜 성도님은 올해 25살인데 어릴 때부터 중이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항상 귀에 고름이 차 있었고 왼쪽 귀의 고막에는 구멍까지 생겨서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마침 어머니가 GCN 방송을 듣고 있어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또 계속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들으면서 짜증내고 원망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짜증과 혈기를 내지 않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하지요. 이후 귀에 고름도 생기지 않고 놀랍게도 고막 천공으로 인해 들리지 않았던 왼쪽 귀에서도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이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과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입니다. 이와 같이 내 삶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도구가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 때 주님의 참된 신부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둘째,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남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안정이나 공통된 취미나 가치관의 공유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떤 조건에 의해 혹은 강요에 의해 결혼했다면 삶은 무척 힘들고 고달플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의 혼인을 준비하는 신부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 이 땅에서는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다가 천국 가면 그때부터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답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신 말씀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혼인을 앞둔 신부는 신랑 되신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하느지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충성하며 사명 감당한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인간 경작은 영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천국 생활을 미리 연습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결국 형제나 자매를 영적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주님을 영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육적인 사랑이란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조건이 맞고 좋을 때는 사랑하지만 조건이 맞지 않거나 유익이 되지 않으면 결국 변질되는 것이 육적인 사랑입니다. 현재도 사랑하고 장차 조건이 변해도 미래에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사랑이지요. 오늘은 영적인 사랑을 하지만 내일 그 사랑이 변질된다면 결과는 육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형제나 이웃을 영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육으로 인해 변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사랑은 변함없으시지만 사람이 육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 그 사랑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실 때는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가 넘치지만 응답이 지연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지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형제나 자매를 영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다시 말해 형제나 자매에 대한 사랑이 또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현재도 사랑하지만 장차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질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주님을 영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사랑을 이룰 때 신랑 대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신방을 하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화평하지 못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부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가정에도 천국의 평안과 행복이 임하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아름답게 산다고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아내 성도님의 얼굴이 반색이 되어 정색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천국 가서도 남편 얼굴 보면서 산다고요?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는 못하신답니다. 내가 평생 비유 맞추며 눈치 보며 살았는데 천국 가서 또 만난다고요? 나는 천국 가면 저기 차 먼데 딴 동네 살고 다시는 얼굴 보기 싫다고 하십니다. 제가 그 부부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니까 천국 가셔도 두 분이 층수도 비슷할 것 같고 또 상급으로 천국 받은 천국집 평수도 비슷할 것 같은데 아내 성도님은 천국 가면 남편을 만날 수 없는 곳에 아주 거리가 먼 곳에 집이 있기를 원하신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땅에 살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서로 만나면 어떨까요?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미워했던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면 그때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매일 이렇게 기도했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감정을 품고 원망했던 사람을 천국에서 만난다면 어떨까요? 물론 이렇게 원망과 감정을 품고 신앙생활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부끄러운 구원이지요. 천국에서는 누군가를 만나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참 민망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게 되겠지요. 내가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해해 주지 못했던가 땅에서 살 때 더 많이 사랑하고 용서할 걸 하며 후회하겠지요. 이 땅에서는 불순종하며 살다가 천국 가면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고 선하게 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땅은 결국 천국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연습하고 선과 사랑의 마음을 이루는 곳이지요. 이렇게 사랑을 나누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다투고 미워하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는데 천국에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부끄러운 고백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사랑한 것이 참이지요.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여유로운데 사랑하지 못할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는데 천국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부끄러운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연단과 고난 중에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한 것이 참이지요. 천국에서 모든 것을 넉넉하고 풍성하게 주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서 처소가 나누어지나 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선과 사랑을 이룬 만큼 하나님의 보좌 가까운 곳에 처소가 마련되고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이라면 내가 아닌 모든 타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부부간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가족을 사랑하면 육적인 사랑, 육적인 정에 매일 수 있습니다. 육적인 정에 매이면 비진리인 줄 알면서도 가족이 원하는 것을 쫓아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 타협하고 분별하지 못하여 비진리를 선택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분별 기준이 되기 때문에 육적인 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세상이 워낙 악해지다 보니 가족 간에도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혼은 너무나 흔한 일이 되고 말았지요. 해외의 한 성도가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는 결혼 관계가 무너지고 이제는 파트너라는 개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합니다. 결혼식은 하지 않고 남녀가 만나 살아가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 되어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은 단순히 서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도우며 평생을 함께하는 소중한 약속이지요. 이런 성경적 결혼관으로 본다면 파트너라는 개념은 결혼과는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파트너 관계는 서로 협력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로 이익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일종의 계약적인 관계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가족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시점에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신앙생활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 생각됩니다. 내가 사명 감당하며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가까운 가족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쉽게 상처주고 상대를 힘들게 한다면 주님에 대한 사랑도 온전한 것이 아니지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남편 성도님을 만났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자신은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혼 후에도 아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동의하고 결혼을 했다 하지요. 남편은 타지방에서 일하는데 주말 부부였습니다. 토요일에 집에 오면 함께 저녁 먹고 8시쯤 되면 아내가 사라진답니다. 다니엘 철야 기도하러 가신 것이지요. 그리고 12시가 지나 집에 들어온답니다. 또 일요일 아침에는 아침을 함께 먹고 점심 차려놓고 사라진답니다.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 교회 가셨지요. 평일에는 외지에서 일하고 주말에 집에 와도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 하루는 심하게 다투었다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하더랍니다. 오늘은 함께 있으려나 생각했는데 8시쯤 되니까 또 아내가 사라졌답니다. 그날이 특별 철야였답니다. 그래서 남편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오히려 내가 다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남편 성도님은 이제 혈기도 버렸고 짜증도 버렸다고 하지요. 자기 좋아하는 것 하는데 하게 두어야지 하며 믿는 아내 성도님과 화평을 이루는 믿지 않는 남편 성도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이 남편 성도님은 장결자로 계시지만 교회에 관심이 많으셔서 교회 여러 상황도 잘 아시고 또 말씀도 잘 아셔서 새 예루살렘도 알고 믿음의 분량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하도 성도님이, 아내 성도님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많이 들려주셔서 이제는 외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그분의 아내 성도님께 신혼 때 신앙생활에 대해 여쭈어 봤습니다. 아내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대단했지요. 그때는 단일체라도 12시까지 했고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답니다. 그러면 축복도 주시고 남편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 믿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깨달은 것은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남편을 영적으로 사랑하는가 생각해 보았답니다. 이후 눈에 보이는 남편을 더욱 영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니 마음도 변화되고 부부 사이도 더욱 돈독해지고 가정도 더욱 화목해졌다 합니다. 그랬더니 교회 가는 것도 이해해 주고 또 교회는 아직 출석하지 않지만 남편 성도님은 교회 일을 적극 도와주고 계십니다. 가정복음화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지요.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의 말씀이 있고 아래로 더 읽다 보면 우리의 생활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예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하신 말씀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우리가 받은 만큼 대갚는, 즉 복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면 나도 그를 싫어하고 누군가가 짜증을 내면 나도 함께 짜증을 내고 누군가가 욕을 하면 같이 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를 불편하게 하면 나도 상대를 불편하게 하고 왼뺨을 맞으면 상대의 뺨을 때리고자 하며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의 본성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와 같이 악한 마음을 넘어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나쁘게 대할 때, 실수를 했을 때, 해를 끼쳤을 때 우리는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대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또 다른 남자 성도님과의 상담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남편 성도님이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년도 더 지난 일인 것 같은데 아내 집사님이 하도 수련에 따라가자고 해서 휴가 기간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었고 또 수련의 교육은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숙소도 외부에 예약한다고 해서 함께 갔지요. 도착해서 오후에 아내 집사님은 교육 참석한다고 가셨고 남편 성도님은 가족이 교육 마치고 돌아오면 함께 고기 구워 먹으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펜션에서 기다렸답니다. 9시가 되어도 오지 않고 11시가 되어도 오지 않아서 준비해둔 고기도 먹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 하지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더랍니다. 며칠 후 아내 집사님을 만나 그때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그냥 집회에 참석하면 은혜 주셔서 남편도 변화시켜 줄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내 집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토요일만 되면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남편을 교회로 모셔와야 하기 때문에 그 전날에는 남편 말을 잘 듣고 잘 대해주어서 어떻게든 교회에 함께 오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성도님은 토요일 말고 다른 날은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아내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눌러놓은 감정이 폭발해서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게 됩니다. 라고 답하시더라고요. 그랬던 집사님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신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에도 순한 양이 되기 위해 열심히 변화되어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감정을 품고 불편한 말을 한다면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는 것이 변화이지요. 이 말씀을 어디에서 실천해야 하냐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실천해 보십시오.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부모님께, 친구에게 혹은 직장이나 이웃들에게, 학교나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실천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천국 생활을 연습하면 이 땅에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40절과 41절에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말씀하셨지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운전을 못하니까 토요일에 쉬고 있는 남편에게 마트에 가자고 한답니다. 둘이 데이트하면서 만난 것도 먹고 운전도 해주고 또 물건도 함께 고르고 짐도 들어주고 돈도 내달라는 것이지요. 신혼 때는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마음이 불편하더랍니다. 좀 쉬고 싶은데 쉬지도 못하게 시간을 뺐으니 불편하셨다 하지요. 그래서 남편은 이 말씀을 떠올렸답니다. 그래,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야지 하면서 억지로 아내와 마트의 장을 보기 위해 따라 나섰답니다. 속옷을 달라면 그것도 또 주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물건값도 지불했지만 마음이 여전히 불편하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회개하고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 성도님을 도와주기 시작했더니 마음의 불편함 대신 기쁨이 임하더랍니다.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지요. 우리가 육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희생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불편한 마음을 주님께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주님께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해주지 않을 때 불편한 마음이 들고 사랑이 식는 것은 변질되는 육적인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물질을 심고 헌신했는데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마음의 기쁨이 임하기보다는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을 하게 되기도 하지요. 왜 낙심한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는 주님께 서운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가진 육적인 속성 때문이지요. 그러니 육적인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시험이 닥쳐오면 그 육적인 사랑의 속성이 나타나 변질되는 것이지요. 우리 삶 속에서 영적인 사랑을 이루어 나갈 때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영적인 사랑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받기만을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주저합니다. 그것은 받기만 원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육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삶 속에서 이웃과 영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영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싶고 주님께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고 주님의 유익을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죠. 성도님들은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결정을 하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유익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항상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 그에 따라 결정을 하시는지요? 상대의 유익을 구하고 바라고 믿는 것이 영적인 사랑인 것처럼 주님의 유익을 구하고 주님을 믿고 바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이 영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지요. 우리가 영적인 사랑을 이루어 천국의 삶을 실천함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기쁨이 임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기쁨이 임하니 우리 마음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할 마지막 때 신부의 자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 가깝고 그날을 준비하는 신부는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 부활의 날이며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영광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주님의 재림을 믿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영생을 믿을 수 있지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다면 무엇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저는 치료의 간증들을 주님의 부활의 증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인도의 우타라칸주에 사는 시반시 아동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고열이 있어 아버지가 해열제를 주었는데 열이 내렸답니다. 그 다음날 다시 고열과 함께 의식조차 없어서 병원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병원에서 동공에 이상 반응이 있고 발작 증세도 있어서 큰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요. 아이는 의식이 없었고 호흡기에 의존해 호흡을 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뇌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염은 뇌가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것인데 감염으로 인해 뇌세포가 손상되어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 아이는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이가 무척 염려되었답니다. 시반 씨의 아버지는 GCN TV를 알게 되어서 주일 예배를 드렸지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뇌염으로 인해 의식이 없던 아이가 그날 오후부터는 예배 드린 날 그 오후부터는 웃기도 하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날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다음날은 아이 혼자 식사도 하게 되었고 뇌염으로 인해 일주일 동안 의식이 없던 아이가 아버지가 회개하고 주님께 예배 드린 그날 신속히 회복되어 아무런 후유증 없이 건강한 몸으로 퇴원했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 즉 주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닐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그 순간에 홀연히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마지막 날 성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또 주 안에서 살아있는 우리는 홀연히 변화되어 주님의 신부로서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소망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항상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합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과 더욱 깊은 사랑에 빠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참자녀로 변화되어 마지막 날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